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도서 7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도서 7장 1절을 한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이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허무하다, 또 전도서 1장 1절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 허무하다,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다, 낮에 잠깐 자다가 깨어나면 그냥 그 잠이 사라지고 말듯이, 또 아침에 돈눈 풀 것 같다, 아침에 잠시 풀이 자라다가 그리고 꽃이 피다가 저녁에 되면 시들어지고 메말라 버린다. 요즘 이 캘리포니아에 그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월과 4월, 5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나다니던 야산들이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제 6월에 들어서면서 뜨거운 햇빛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푸르고 아름다움, 그 유채꽃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다 메말라져버리고 지금은 노란 갈색이 되어서 황무하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이 짧다, 허무하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간 과거는 기억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시인인 괴테가 그 첫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누가 되돌려 주랴 첫사랑 그때를, 아 누가 되돌려 줄 수 있으랴 그 아름답던 시절에 오직 한순간만이라도 위로의 나는 이 상처를 키우며 끊임없이 되살아오는 슬픔에 가버린 행복을 서러할 뿐, 아 누가 되돌려 주랴 그 아름답던 나날을 첫사랑 즐거운 그때를. 이처럼 우리의 지나온 시절, 어린 시절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참 아름답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즐겁게 지내던 사람들 다 지금은 돌이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흘러가고 어느새 우리도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리고 90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과 직면해야 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무한 인생, 전도자가 바라본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인생의 일들을 살펴보았더니, 그 인생이 그 허무하고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인생의 부조리와 불합리와 너무나도 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과응보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선을 심은 사람은 선에서부터 선을 거두고 일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착하게 산 사람은 정말 축복받으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하게 산 사람들은 막 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착하게 산 사람은 오래 건강하게 살고 악하게 산 사람은 그냥 막 병들고 빨리 죽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인과응보요, 건선징악인데 우리의 인생에 살면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그와 반대더라. 우리 같이 한번 15절 또 한번 읽어봐야 돼요. 7장 15절 전도서 Ready, begin.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살펴본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아 가만히 내 허무한 날 동안 다 살펴봤더니 많은 의인들이,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 정말 법이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찌 그리 갑자기 죽는고, 어찌 그렇게 심한 병에 걸려서 죽는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정말 사악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본 인생의 불합리였어요. 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이 의인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적당히 살라. 여기에 적당히 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씻겨지기를 사모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요. 기쁠 때는 기뻐하게 하시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슬플 때 그 뒤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서 성령이 나의 인생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악한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따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자, 또 우리는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불합리하게 살아가는가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심한 질병을 당하고 집에 많은 우환이 있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아삽이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죄를 저지르며 악을 저지르는 그 악인들을 보았는데 뜻밖에도 그 악인이 형통했습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또 힘도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악인에게 없고 재앙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교만해가지고 막 목이 꿋꿋이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최고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으로 떵떵거리고 자기의 물질로 떵떵거리며 강포와 포악에 젖어서 빨간 눈으로 술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 악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이 드득드득 쪘습니다. 소득은 다른 사람보다 더 소득이 많습니다. 능력과 악하게 말하고 거만합니다. 그리하여 이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바로 세상의 불합리, 부조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은 갓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모든 죄를 지으며 자기가 최고라고 악하게 살아가는 모든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 사악한 세상의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아삽이 괴롭고 괴로웠어요. 이것이 또한 솔로몬이 발견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멸망에 처해집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시절마다 잎사귀가 푸르고 자라며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 잘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의인의 휴 중에 들지 못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1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에 처해지고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되는 것이 의인과 악인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자가 말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쌓지 말라, 내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성전 문 앞에서 두 손을 탁 경건하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눈을 하늘을 향하고 큰 목소리로 아버지여 내가 십일조를 잘 드렸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금식을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지난 7일 동안 많은 사람 구제하였음을 자기의 의로움을 낱낱이 다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면 야 저 사람은 십일조도 많이 했나 봐. 저 사람은 막 금식을 정말 많이 했나 봐. 아, 저 사람은 정말 막 가난한 사람을 막 도왔나 봐.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충성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게 바로 자기 의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전 문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가기에 나는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회개했던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너무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막 날마다 여러분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합니다. 한번 기도하면 1시간 반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20장씩 매일 읽습니다. 막 그러면서 계속 자랑삼아 떠든다면 그것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나타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의 감사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7시간 기도하지만 그러나 몰래 기도하는 사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나치게 의인을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셔서 너무 기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지혜라는 말은 무엇이 지혜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하나님께 지혜의 근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로움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학벌을 따지죠. 나는 하버드를 졸업했다. 나는 예일대학을 졸업했다. 나는 서울대학을 졸업했다. 나는 PhD가 있다. 아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야 너 똑똑하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육체의 학벌, 육체의 지식, 육체의 그 학위, PhD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스스로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인데 왜 인간이 너무 그렇게 자기 지식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 너무 빨리 죽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사실 그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지식을 더 나타내는 많은 그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다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패망에 처해졌고 지금은 지옥불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보다는 그 세상의 지혜는 그들보다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는 그들보다 없다 할지라도, 하버드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PhD는 없다 할지라도, 내 주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잘 믿고, 그러한 사람이 세상의 미련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자기 지혜를 나타내지 말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이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지혜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석박사보다도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인생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적으로 너무 지혜롭게 되지 말라라고 오늘 그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7장 17. Ready, begin.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적당히 악인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또 적당하게도 악인이 되지 말고, 여기에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참으십니다.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시는 동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인들은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내가 악하게 살아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네, 악한 것도 아무 상관이 없나 보네, 그러면서 악에 쩔어버립니다. 악에 쩔어버리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 인면수심,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과 같이 악한, 악독한 사람이 되어서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고 있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멸망의 심판을 주어버린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짧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생명, 보통 우리에게 노멀하게 70이요 80, 또 오래 살면 90,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 라이프를 너무 악하게 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를 심판해가지고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기한 전에 죽게 된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은 물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또 잠깐 화를 냈다가도 바로 회개하고 양심이 찔리게 되는 여러분의 마음, 성령이 함께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무슨 일로서 막 열받아가지고 계속 화를 내고 계속 막 악을 품고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서 막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빨리 돌아서야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내 생명 다 살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겠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악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패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편 73편에 아삽이 본 그 악인들의 결말, 그걸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 73편 16절로 20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온갖 손에 피를 묻히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을 저지르던 그 악인의 종말을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환상정에 보여주셨는데 아, 그 죄인들이 그 지옥불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죄인들의 그 건강함이 갑자기 질병으로 그냥 갑자기 말라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아, 악인들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아삽은 그때서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참 축복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도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악인이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 생명을 빨리 파멸에 처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8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자, 18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난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어디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기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듯이 기도는 내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놓지도 않고 또 자기의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 내가 지혜롭다. 아, 나는 하버드 나왔어. 나는 서울대 나왔어. 떠벌릴 필요가 없어요. 떠벌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바울 사도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하생,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그 스승이 가말리엘 문하생이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아마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사울, 이 바울이었어요. 그러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과 같이 여기노라. 내 학문도 내 백그라운드도 다 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노라.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거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쫓아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그냥 내 삶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 지금 만들어주신 것도 다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내 앞길을 만들어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 양극단을 다 피하는 것.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것.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것.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는 것. 우리 때때로 죄를 지으면 그냥 회개하고 그 죄를 없애버려야지 계속 회개도 하지 않냐고 계속 죄를 막 짓다가 죽음에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을 피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내 마음에 때때로 죄를 졌을 때, 우리 때때로 죄 쳐요. 저도 때때로 막 그 나쁜 말도 하고 그러면 깨달아요 또.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1, verse 21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자, 여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 21절, 22절도 참 중요해요. 자, 2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인데 22절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나쁜 소리 합니다.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때 우리 얼마나 막 노발대발합니까? 야, 권 목사, 누가 그러는데 너 뭐 이렇게 막 욕하더라. 그럼 막 얼마나 뭐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믿기 시작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화부터 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믿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러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할 때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지 말라. 그냥 귀를 닫아라. 그리고 네 자신을 반성해 보아라. 왜 그런 말을 들었는가? 아, 나도 사람들에게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이런 잘못된 게 있었나 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말에 반응하며 살지 말라. 만약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이 반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요. 작은 것을 침수봉대에서 크게 말하기도 하고 없는 것을 거짓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귀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귀를 다 닫아버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그 여러분에 대해서 말한 사람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나중에 그 상황이 역전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험담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그 험담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노예를 해방시킨,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위대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정치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라이벌이었답니다. 적수 중에 적수, 정적 중에 정적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스탠턴이 링컨을 날마다 욕을 했어요. 험담을 했어요. 뭐라고 험담을 했느냐? 미개하고 비열한 고양이, 이 고릴라, 원산지의 고릴라. 우리는 아프리카에 고릴라 사냥을 할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에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여행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리노이즈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우리는 거기서 고릴라 마리를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 막 털이 많잖아요. 고릴라처럼 약간 생긴 것을 빗대어서 아브라함 링컨을 고릴라라고 그렇게 만날 욕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마침내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육군 대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육군 대장을 임명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어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보기에 스탠톤이 정말 적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탠톤을 육군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링컨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욕한 사람을 왜 임명합니까? 라고 의아했을 때 링컨은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스탠톤만한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은 대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마침내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가지고 그 죽어가지고 장례식이 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관 속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에드윈 스탠톤이 참으로 가슴을 치면서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떨리면서 여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지금 누워있습니다 라고 이 아브라함 링컨을 칭송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스탠톤의 마음을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다른 사람의 말하는 그 험담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마음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마침내 그를 그렇게 그 험담하던 이 스탠톤이 오히려 아브라함 링컨을 칭송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이와 같은 칭찬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험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알레르기적으로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는 막 살인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잘 그것을 사랑으로, 신앙으로 잘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26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내가 지혜를 다하여서 이 세상에 지혜가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보았더니 그 지혜를 알지 못하겠도다. 지혜가 너무 심오하도다. 그래서 24, 25절에 지혜를 찾을 수 없다.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인간 혼자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지식을 추구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인생이 무엇인가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딱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26절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는 우매한 자의 모습을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경외하지 않는 우매한 자, 지혜가 없는 자는 우매한 여인과 같은데 그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은 그 여인이 마음이 올무와 같고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과 같도다. 그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여기에서 이 우매한 여인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가 없는 우매한 자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우매한 여인은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그 간음의 죄를 짓는 사람, 그 창기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우매한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과 같은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보면요, 무서워요. 첫째로 그 여인의 마음은 꼬여있고 비틀어있고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무와 포승줄 같습니다. 여인의 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음녀와 같은 여인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정말 섹시한 손을 가지고서 유혹하는데 그 손이 정말 그 남자의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에 처하는 포승줄과 같은 무서운 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TV에 보니까 제가 그 SNS에서 그 기사로 보니까 요즘 한국에 그 스마트폰을 통한 조건적인 만남이 유행하대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언제 만나자 해서 남녀가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텔 앞에서 모르는 남녀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모텔로 들어가는 게 사진에 딱 찍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느냐, 나올 때 그 여인 혼자 나와요. 근데 그 여인 손에는 가방이, 큰 가방이 들려있고 남자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냐, 미미 그 상점에 가서 칼과 도끼로 사람을 죽일 준비를 다 도구를 마련해가지고 태연하게 남자를, 처음 만난 남자를 만나서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그 육체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 남자를 죽이고 토막내가지고 가방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그 남자의 가지고 있는 지갑과 신용카드를 다 이용해서 320만 원을 빼가지고 자기의 그 보석을 사는데 사용하였다. 이 여인이 바로 이 오늘 26절에 그 묘사한 그 여인이죠. 한 영혼을 죽이는 정말 악하고 사악한,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뒤에 빠진 그 남자는 그것이 좋다고 빠져들어가요. 왜냐하면 여인이 그 묘사할 때, 유혹할 때 얼마나 간교하게, 섹시하게 유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시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조건적인 만남 안 갔죠. 그런 여인에게 왜 마음을 두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양심이 막 가슴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성령이 막 말하죠. 이놈아, 너 지금 죄를, 그런 악한 생각을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다니 빨리 회개해, 회개. 그래가지고 결국 그와 같은 만남에서 돌아서가지고 만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와 같이 죄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9절. 29절 29 verse 29. Let it begin.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 나도 지금은 당장 육신적으로 죽지만 내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악에 쩔어 있어요. 거짓에 쩔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한번 증거를 대봐.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막 그 의문을 달기 시작합니다. 왜? 꾀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진실되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영광 돌리고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도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남가주 평화장로교의 성도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버지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하고 성령이 주시는 인도함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